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은 하나된 미국이라는 주제로 현재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먼저 취임 선서를 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화해와 통합, 치유 등을 강조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의사당 동쪽으로 옮겨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등 정군 의장대를 사열할 예정입니다.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 입국 허용, 세계보건기구와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가입 등을 명령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15개의 행정명령과 메모, 훈령 그리고 서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최우선 현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0일 마스크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마스크를 쓰도록 촉구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건물과 대지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많은 미국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10명 가운데 4명 꼴인 3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과 집권 기간 내내 내세웠던 구호였습니다. 등록한 공화당은 10명 가운데 8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실현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가운데는 이 비율이 12%에 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0일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자기 참모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송별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새 행정부가 크게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면서도 나는 지켜볼 것이고 듣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정치 복귀 의사를 암시한 것으로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퇴임 이후에 머무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개인 별장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의 측근들과 신당 창당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강경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블링컨은 19일 상원 인중청문회에 나와 중국 접근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많은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원칙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또 미중 관계 관련해 경쟁적 측면과 함께 상호 공동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안 행방위위원회 실종설 등이 나왔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이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저장생 텐문뉴스는 20일 마윈 전 회장이 시골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화상 연설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저장성은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마 전 회장은 이날 연설에서 요즘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생각했다며 중국 기업가들은 공동 번역이라는 국가 비전에 봉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시각 4년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은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 문제가 어렵고 더 악화한 문제라며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가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오전에 평안북도와 황해도 지역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서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쌓이는 눈은 3에서 8cm, 황해도는 1에서 5cm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장진입니다. 영하 17도, 강원도 장전은 영상 2도에서 시작되고 낮 기온은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삼전이 영하 3도까지 오르고 원산 장전은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시각 취임식을 갖고 4년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 앞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경기 침체 극복, 국민 통합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등 중대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서쪽 야외 무대 마련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1월 대선이 끝난 지 78일 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4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취임사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지난해 대선 이후 나타난 미국 내 극심한 분열, 미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 등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내정자는 1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분열과 증오를 뒤로하고 국가를 위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확정된 이후 통합을 화두로 제시했고 이번 취임식 주제 역시 통합된 미국입니다. 특히 4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신종 코로나 사태 수습과 경제 회복 등 국내 현안이 신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4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안했습니다.
Tonight, I'll lay out my first step, the American Rescue Plan.
미국 구조 계획으로 명명된 이 부양안이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대처하고 가장 필요한 미국인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구호를 제공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100일까지 미국인 1억 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We have a challenge, America. How do we administer 100 million shots in 100 days?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서 국방 생산법을 동원해 백신 생산을 늘리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위일 정도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또 취임 첫날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1,100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이민 개혁안도 취임 첫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미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학자금 상한과 이자 지급 유예 등의 행정명령도 취임 첫날 나올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미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올 초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두 차례 탄핵 등에 따른 극심한 국내 분열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악화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가 확실시된 후 외국 정상들과의 잇따른 전화통화에서 동맹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
외국 정상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고 알리고 있으며 미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후변화 관련해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인권이사회, 유네스코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다자주의 속에 동맹 복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정치인 조 바이든은 지난 1972년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고 이어 50년 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나이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미국의 제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록의 베테랑 정치인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올해 만 78세입니다.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게 된 조 바이든은 워싱턴 주류 정치를 대표하는 관록의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1972년 처음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당선된 이래 여섯 번 내리 상원의원에 선출됐고 30여 년의 의정기간 법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미국의 제47대 부통령을 거쳐 마침내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반세기 가까이 워싱턴 정계를 지킨 거목이자 산 증인입니다.
파란만장한 개인사
조 바이든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광업도시인 스크랜턴에서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넉넉한 집안이었지만 부친이 잇따라 사업에 실패하며 11살 때 델라웨어주 윌밍턴으로 이주했습니다. 바이든은 매우 활발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지만 어릴 때 말을 더듬어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인 말 더듬증을 극복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귀감이 됐습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 대학교를 거쳐 시라큐스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온 뒤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대학 동창인 닐리아와 결혼해 세 자녀를 얻었고 1972년 만 30세가 채 안 되는 나이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교통사고로 아내와 한 살짜리 딸을 동시에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현재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는 1977년 재혼했으며 슬아의 딸 한 명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2015년 또 한 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델라웨어주 법무장관까지 지내며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여겨졌던 장남 보가 46살에 뇌종양으로 숨졌습니다. 사별한 부인과의 사이에 유일한 자녀 차남 헌터는 마약 중독과 탈세와 비리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라 바이든의 정치 경력에 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역경과 굴곡진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대중적인 이미지를 잃지 않고 친근하고 소탈한 정치인으로 대중에게 다가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의 대권 도전
바이든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88년 처음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일찌감치 중도 사퇴했고 2008년에도 경선 과정에서 정치신예 바락 오바마 후보에게 밀려 중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바마 후보에게 부통령 후보로 지명돼 대선에서 승리하며 미국의 제47대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다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대선에서 승리해 부통령직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부통령으로서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과 존경을 받던 그는 대선 바로 한 해 전 장남이 사망하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대통령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조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화합을 내세우며 백악관으로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조 바이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현역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이라는 전대미문의 대혼란 속에 마침내 제46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이든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너무도 극명히 나타난 미국 사회의 분열상과 대립을 봉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자 더 악화된 문제라며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동맹들과의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새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is not.
블링컨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19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이고 실제로 더 나빠진 문제이기도 하다며 자신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전반적인 접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지,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one of the first things we would do and we would welcome being able to consult on that is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Look at what options we have and that
하지만 이런 작업은 동맹과 협력국, 특별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블링컨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새 행정부는 이런 점부터 시작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대화도 환영할 것이란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북한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부 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그리고 다른 비슷한 상황의 나라들의 주민들에 대한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I think in North Korea and in other similarly situated places we have to have an eye clearly on
미국의 해당 정권이나 정부에 강한 불만이 있더라도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우선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과거 북한의 핵 도전에 관여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과 의료 지원 등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던 과거 행정부처럼 자신들도 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we'll take a hard look at that in the past as previous administrations have engaged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They found ways.
한편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했습니다.
We can revitalize our core alliances. Force multipliers of our influence around the world. Together, we are far better positioned to counter threats from Russia, Iran, North Korea.
미국은 핵심 동맹을 재활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란 설명입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함께할 때 우리는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입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아시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lobally, I understand that Asia must be the focus of our effort. And I see China in particular as a pacing challenge for the department.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올해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 명시된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과 동맹 공조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지 질의했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인도태평양은 가장 먼저 시찰하는 정구가 될 것이라며 그와 같은 동맹관계의 쇄신과 추가 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critical, Senator Reid, and I also look very much look forward to going out and refurbishing those alliances and making sure that we build additional capacity where possible. And you can look...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이 의제로 가장 많이 다뤄지고 러시아와 이란 등도 논의됐지만 북한 문제는 특별히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이란과 북한, 테러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방부는 동맹 공조에 주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교착 상황에 대해 미한 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맹이며 한반도 내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 우방과의 연결망은 미국이 지닌 압도적인 최대 전략적 이점이자 태평양 강국으로서 초석임을 인지하고 역내 동맹관계를 현대화하는 과정의 하나로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2015년에 양국이 합의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포함해 현재의 전환 추진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동맹뿐 아니라 중국 등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북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부처 간 전략적 검토 지시를 내릴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국방부 역시 모든 전략적 검토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는 동북한의 강력한 미군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핵심 우방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역내 안보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의 방어 개선에 국방부가 어떤 추가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자신이 인준이 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역량 최우선 추진 사안으로는 현재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44개의 지상요격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사시 주한미군이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타격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할지 묻는 질문에는 인준이 되면 한반도를 포함한 전장요구사안과 작전계획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에너지부, 정보기관 등 미국 정부 내 유관부서와 협의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성국의 반우주 역량에 대한 위협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오스틴 지명자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위협은 아니지만 이란과 북한의 위성통신, GPS 신호 방해 역량 또한 진화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북한은 모두 독립적인 우주 발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우주사령부와 우주군의 준비태세 개선을 통해 미 본토와 국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 예산 삭감 전망이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진 가운데 오스틴 지명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략폭격기로 이뤄진 핵무기 운반 삼축 체계와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방 예산 삭감에 따른 파급 효과로 일부 계획이 폐기되거나 축소될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전략사령관 등과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퇴임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방송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해왔다면서 우리는 이란과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라는 길을 선택한다면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DNI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북한을 주요 위협 국가 중 하나로 꼽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최신 정보와 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대상으로는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수장인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에브릴 헤인스 지명자가 19일 북한을 주요 위협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주요 위협에 대한 질문에 전통적인 국가 활동 세력인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뿐 아니라 진화하는 초국가적인 위협인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테러, 전염병 대유행, 세계적인 조직 범죄, 부패, 허위 정보 캠페인 등을 꼽았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위협을 내세우며 국가정보국은 정보기관들에게 임박한 상황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은 중앙정보국 CIA, 연방수사국 FBI 등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통솔합니다.
And this means ensuring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the capacity to understand, warn, protect, and defend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threats we face.
헤인스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미국을 보호하고 방어하며 위협을 이해하고 경고할 수 있는 능력을 정보기관들이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서면 답변에서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 같은 나라의 능력과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준된다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정보기관 전문가들의 최신 정보와 분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국가정보국장으로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정보기관과 정보당국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초국가적 위협에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고 의회, 민간 부문, 학계, 다른 나라 등과 미국 정보기관 사이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지명자는 여러 정책 과제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중국에 미국의 정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대중 정책과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approach to China has to evolve and essentially meet the reality of the particularly assertive and aggressive China that we see today.
헤인스 지명자는 오늘날 중국이 특히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변한 현실을 감안해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도 진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중국은 미국의 안보, 번영, 다양한 가치에 대한 도전이며 미국이 이에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일부 사안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바라보는 틀은 경쟁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 참여한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이 초당적으로 지난 20년간 중국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현재 미중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That China, once they got rich and prosperous, would become like us or more like us. And then we woke up to the reality that they steal our trade secrets, our intellectual property.
루비오 의원은 중국이 부유해지고 번영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 비밀과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미국의 대학과 학생들을 이용해 미국을 감시하고 연구를 가로챘으며 미국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사상 최대의 군사적 진보를 이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도 헤인스 지명자에게 국가정보국장으로서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의 부상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을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뛰어넘고 능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헤인스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워싱턴 연구소 행사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7월 의회 행사에서는 북핵 협상에 대해 단계적 접근법만이 큰 충돌 없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외에 핵 프로그램 전면 중단과 검증이 포함되며 동결과 검증 단계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등으로 지칭했지만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주요 대북 관련 발언을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대북 정책 방향은 외교적 접근입니다. 이런 기조는 대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중국의 관여, 즉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에 그들도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식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며 외교적 접근을 중시했습니다. 실제로 선거 캠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북 실무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마지막 TV 토론에서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라고 답한 겁니다. 북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첫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뒤 김 위원장으로부터 러브레터를 받았다며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혹은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난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김 위원장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바이든 캠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개한 방송 광고에서 종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대통령 때문에 세계는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받고 동맹들은 밀려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재자와 폭군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같은 해 5월 유세 도중엔 김 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독재자, 폭군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당시 북한은 논평을 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간의 초보적인 채모도 갖추지 못했다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취임식까지 북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접근법과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의 경험을 참고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다자주의적 비핵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거래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맹을 존중하는 전통적 접근법으로 한국에 다가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다루기 힘든 현안 중 하나로 북한 핵 문제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협상 대표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를 타결한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나 오바마의 정책을 단순히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미국도 이제 경험이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I hope they will neither simply continue the Trump policy nor simply continue the Obama policy. I mean, it's been some years now. We've had some more experience. So I hope.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 점검을 실시해 북한 문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동맹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의해 북한도 끌릴 만한 방안을 찾아 북한과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서 2008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견고한 정책 기반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you know the issue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o come up with some policy that is sustainable and supportable.
힐 전 차관보는 VOA에 지속 가능하고 지지받을 만하며 안정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라며 핵무기가 없어야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점을 북한이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은 모든 기회를 포착해 비핵화를 미루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길 바란다며 다자적 접근법은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교적 조합을 통해 대화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하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 6자회담 차석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많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administration reaching out and indicating a willingness to engage, a willingness to implement and to start a process of negotiation.
디트라니 전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손을 내밀어 북한과 관여하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개인 소견으로는 북한도 이에 응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UN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한 뉴욕 채널을 가동하든지 중국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서 얘기하자 26년 이상 끌어오며 2보 진전을 하면 3보 후퇴를 했는데 다시 마주 앉아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자라고 밝힐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북한과 협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make it clear that it's willing to resum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n the basis of the Singapore summit.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협상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한 뒤 북한이 받아들이는지를 지켜보고 이후 고위급 전문가들로 협상단을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극적인 돌파구나 기적적인 합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의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제한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달성 가능한 성과부터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seek gains that they can. They should realize that North Korea will not denuclearize anytime soon, but that it may be able to.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도록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밝혔듯이 영변 핵시설을 닫도록 하고 핵 분열 물질 생산 중단도 설득하라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 경우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등에 대한 의문이 남지만 미국이 타협한다면 작은 성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북한의 경제 안보가 전반적인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hieving economic security requires more than just providing humanitarian aid and sanctions relief. And to achieve economic security, they need to have trade.
뱁슨 전 고문은 경제 안보는 인도주의 지원과 제재 완화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과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북한 경제를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북한 당국과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시경제를 관장할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개혁을 하며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북한과 미국 양측의 의지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미한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방안도 주목됩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경색된 미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통된 가치와 원칙, 목표에 입각한 전통적인 동맹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would be a removal of the biggest irritant right now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ngs like OPCON transition, that's contentious, but it's, I think, manageable. And then differences on North Korean policy.
클릭너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의 기하급수적인 인상 요구가 현재 미한 관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라며 전통적 동맹관으로 돌아갈 때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관리 가능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도 수년간 있었기에 관리 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동맹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지금이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심화하며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협력하고 싶어하고 한국의 가치와 중요성, 잠재력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This convergence of progressives and Democrats, it's a rare convergence. We haven't seen it in 20 years. I think there's a basis upon which it's going to make people have high expectations.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한국의 진보 정권이 교차하는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드문 경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하지만 두 정권의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며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공통된 의지에 더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2018년 3월 5일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해 그해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온 직후인 3월 8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해 미북 정상회담을 중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의 외교부 장관 기용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동력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신중하면서도 단계적인 북핵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섣불리 도발할 경우 교착 상태에 놓여있던 미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치러진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미북 관계 진전을 바란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선공에 나선 겁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 과제 순위에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라는 압박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데 유효할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접근법이 유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상당한 전문성에 기초해서 이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몰딜이 가능하려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라고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빅딜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어느 방식으로든 전제가 돼야만 스몰딜을 하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스몰딜을 한다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블링컨 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봐서 조기 대화 재개보다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정책 입장을 경청한다면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이나 미일정상회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러야 5월 정도에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핵 군축 협상을 압박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전략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대북 제재를 고리로 북한을 압박하려던 게 바이든 새 행정부의 북핵 협상 전략으로 예상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가 아닌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협상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바이든 새 행정부에 공을 넘긴 모양새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재 완화 가지고는 우리는 협상 안 한다. 군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훈련 중단 얘기를 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같이 폐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겠는가가 상당히 큰 숙제죠. 왜냐하면 지금 동맹 강화라는 거를 최우선 과제로 만들어놨는데 막상 대북 정책해서 북한 비핵화시키는 데 대한 대가로 연합훈련 중단을 준다? 이거는 완전 자기 정책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왔고 북한도 경제난 심화로 미국과의 협상이 급하다는 점에서 조기 대화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블링컨 지명자가 인준청문회를 통해 인도적 지원 재개에 대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미국이 의제를 조기에 제안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일 경우 북한도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 라인이 구축되기 이전에라도 조건 없는 실무 대화를 제안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가 지연될 경우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합동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있죠.
특히 뭐 바이든 행정부를 직접 미국을 겨냥한 ICBM 테스트나 그런 것보다는 대남 공세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 그걸 통해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 여부에 대해선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기존 대북 제재도 북한에 큰 고통을 주고 있고 지금으로선 추가 제재 명분도 부족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제재 강화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수단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전술핵 개발을 통한 핵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쳐 미국이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해상 봉쇄와 같은 초강수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오전에 평안북도와 황해도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고 낮에는 서쪽의 모든 지역, 동쪽도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평안도와 황해도 그리고 함경도가 5에서 10mm 정도, 쌓이는 눈의 양은 평안남북도, 함경도 지역이 3에서 8cm 정도, 황해도는 1에서 5c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람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으로, 양덕과 삼전 지역으로 오전에만 일겠고 황해도, 용현은 오늘 종일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그리고 신의주와 구성은 아침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어제보다 10도가 오른 영하 2도에서 시작됩니다. 남포는 영하 1도, 양덕은 영하 5도, 신의주는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모든 지역이 영상권입니다. 평양이 영상 5도, 양덕과 남포가 영상 4도, 신의주 구성이 영상 3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에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가 어제보다 14도가 오른 영하 10도에서 시작됩니다. 강계도 영하 10도, 희천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2도, 강계 3도, 희천 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오후에 모든 지역에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오늘 용현 지역만 종일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0도에서 시작됩니다. 개성과 사리원은 영하 2도, 신계는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4도, 개성과 사리원 영상 5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오늘 오후에 장전과 평강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도입니다. 장전은 2도, 평강은 영하 6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4도, 원산과 장전은 영상 8도로 오늘 북한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 함흥 지역에 한때 눈 내리겠고 함경북도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오늘 바람은 함남 지역에 오전에만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에서 시작됩니다. 청진은 영하 7도, 김책은 영하 5도, 장진은 아침 영하 17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0도까지 오르겠고 김책과 함흥의 낮 최고 기온은 6도, 청진은 4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오늘 흐리고 괴산과 삼지연 지역으로 오후에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삼지연 지역으로만 불겠습니다. 괴산과 김영권 지역의 아침 최저는 영하 15도입니다. 삼지연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3도, 괴산이 영하 1도, 김영권 0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다가 더 흐려지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도 그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은 하나된 미국이라는 주제로 워싱턴 DC 유해 의사당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취임식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취임 선서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신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날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 갈등 등 미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지적하며 화해와 통합, 치유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바락 오바마, 조지 WBC, 빌 클린턴 등 전임 대통령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이동해 참배하고 군 호위 아래 백악관에 입성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직무를 시작합니다.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 입국 허용, 세계보건기구와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가입 등을 명령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15개에 달하는 행정명령과 메모, 훈령 그리고 서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 최우선 현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0일 마스크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마스크를 쓰도록 촉구하며 행정명령을 내려 연방 건물과 연방 토지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많은 미국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10명 가운데 4명 꼴인 39%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달성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과 집권 기간 내내 강조했던 구호였습니다. 한편 등록한 공화당은 10명 가운데 8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실현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가운데는 이 비율이 12%에 그쳤습니다. 한편 46%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이 역사상 최악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리라 생각했습니다. 또 9%는 평균보다 약간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0일 퇴임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자신의 참모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송별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새 행정부가 크게 성공하기를 바란다면서도 나는 지켜볼 것이고 듣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정치 복귀 의사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퇴임 이후에 머무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개인 별장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자신의 측근들과 신당 창당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강경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블링컨 지명자는 19일 상원 인중청문회에서 중국 접근법과 관련해 이 같은 자세를 밝혔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많은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미중 관계와 관련해 적대적인 측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안 행방이 묘연해 실종설 등이 나왔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장상 테무뉴스는 20일 마윈 전 회장이 시골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에서 연설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마인 전 회장이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회의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지금까지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 BOA 마감뉴스를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